갈라디아서 18번 메시지. 약속이냐 율법이냐. 신약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 즉 계획을 세우셨음을 계시합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맏아들로 하는 많은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체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간단히 말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품은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의 표현을 위한 사람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 시의 사람은 신성한 생명이나 신성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타락과 저주와 약속.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창조 후에 타락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한 면으로 죄와 죄들을 가져왔고 다른 면으로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의해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죄에 관련되어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가 쇠락의 길을 걸은 사실은 사람이 저주 아래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류의 두 번째 세대인 가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모두가 저주 아래 있었으므로 점점 더 밑바닥으로 타락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바벨에서 분열되고 혼돈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죄와 관련되었고 저주 아래 놓여졌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저주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안에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배경은 인류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인류는 저주 아래 있었으므로 쇠락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안에서 모든 이방, 즉 분열과 혼돈 상태에 있는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것을 복음으로 여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약속과 언약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곧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곧 복음 전파였습니다. 더구나 창세기 15장에서 실증된 언약은 복음의 확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의 약속은 다만 약속에 불과했으므로 아직도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확증된 언약이 되었고 이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표로서 실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미 언약으로 확증되고 실증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따라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확증하시어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과 심한 고통의 때를 겪으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통치 아래 400년 이상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0년이 어둠의 긴 기간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서야 하나님은 그들을 암흑 같은 애굽의 통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 주시지도 않는 율법에 의해서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의도가 율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거처의 식양을 계시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의도를 가지셨다는 표시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매우 즐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만일 그들이 그분의 말을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대답을 한 뒤에 시내산 주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무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분위기에 겁을 먹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함께 타락이 오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이 오고 모세와 함께 율법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모두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과 율례를 말하는 이 장들에 이어지는 24장에서 시내산 주위의 상황은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에서 모세에게 장막의 식양을 보이신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장막을 통하여 규례와 율법을 주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율법에 따라 장막을 통해 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과 제물이 있는 장막을 통해 하나님을 접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표 안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막과 제사장 직분과 재물을 통하여 율법에 따라 백성을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죄를 지었다 합시다. 십계명에 따르면 그는 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끊어버리시는 대신 제단을 통해 그러한 죄인을 축복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속건제의 희생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이 희생이 제단에 바쳐질 때 죄 지은 그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분의 백성을 드러내는 거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드러내진 후에 장막과 제사장과 제단과 제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표를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실제로 율법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책, 즉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교회의 책입니다. 어떤 장들이 율법과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장들에서는 장막의 식양을 다루고 장막을 설치하는 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막의 식양이 모세에게 계시된 때는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이 식양이 주어진 뒤에 장막이 건축되고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과 제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은 장막, 즉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닌 예표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한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중요한 세 인물, 즉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인물,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로 합시다. 그리스도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따라 이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저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약속은 언약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성약, 즉 유언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만족되었고 저주는 사라졌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 안에서 분열되고 저주받은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만유를 포함한 영이십니다. 아담은 저주를 가져왔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져왔고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으며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믿음의 권속으로서 신약을 누립니다. 믿음의 권속들은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권속인 우리는 듣고 믿으며 우리의 축복이신 삼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고 그에 동참하고 그를 누립니다.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백성, 즉 믿음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분량이 더 커집니다. 성경에서 걸출한 이름 혹은 항목 여섯이 있습니다. 즉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스도와 교회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율법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과 자신들의 상태를 합당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하여 잠시 동안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살피고 지키기 위한 후견인으로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보호자와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능을 성취했다면 율법이 더 이상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장막의 식양을 받고 자신의 주관 아래 장막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거의 2000년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거의 2000년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으로 나타나신 지 거의 2000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시대가 또다시 1000년을 지나리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 후에는 왕국 시대가 올 것이고 그것은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영원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창세기 1장의 일곱 날이 아담으로부터 1000년 왕국 끝까지를 포함하는 7000년을 예표한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부터 약속을 주시기까지가 약 2000년이고 약속을 주신 후부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까지가 또 다른 2000년이고 그 완성 기간이 또 거의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 시대를 갈망하지만 단지 왕국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천년 왕국 시대의 천년은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망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은 다만 일시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어진 뒤 430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되었고 끝이 났습니다. 은혜와 믿음. 믿음은 율법과 관련이 없고 은혜와 관련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영한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어떠한 장면을 촬영하는 사진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사진을 찍는 사진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반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또다시 율법에게 기회를 주고 율법을 사용함으로써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장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진기는 전적으로 은혜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대신 우리는 은혜라는 장면을 사진에 담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영이 되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주는 사라졌고 율법은 치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의 축복인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아브라함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해한다면 약속의 율법과 대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는 더 이상 어떤 근거도 위치도 여지가 없습니다. 율법은 치워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진기가 은혜의 장면을 담게 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